오늘 4월 2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는 죽음에 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며 금요일부터 교회에서 이스터 컨퍼런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고난 주간은 정말 정결하고 마음을 다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이 부활절 컨퍼런스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양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헛되고 공허하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유혹합니다. 그런 결론의 배경에는 죽음에 관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성취하는 모든 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왜 그렇게 죽음에 집착할까요? 왜 전도서는 세상의 지혜의 문학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어조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전도자는 삶의 모든 사건들을 공정의 단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의 관점에서 평가했습니다. 악은 아직 심판을 받지 못했고 의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겪었지만 둘 모두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똑같은 마지막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모든 궁금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어떻게 전도서를 읽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전도서의 대부분의 장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도서는 사실상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신학적으로 필수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검의 한쪽 면으로는 이 지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며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성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야심찬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며 많은 것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큰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누가 자신들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주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조차도 자신들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면 그들의 마음에는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들의 마음에는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검의 다른 면으로 보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악인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안을 받습니다. 의인들의 알 수 없는 고통은 끝나게 될 것이라는 위안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악한 자들에게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의롭게 산다는 것도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헛됨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대신 전도자는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 그것을 잣대로 삶의 매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평가해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영혼에 대한 생각으로 더욱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삶의 허무함이 삶의 모든 일에 대한 올바른 결론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삶의 수수께끼와 신비를 이해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악과 불의의 문제를 무시해버려도 된다거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거나 악행에 따른 어떤 대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세상에 정의란 없고 어떤 죄인도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삶에 관한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은 인생은 정말 헛되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 누구도 올바르게 살고 시련을 인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자는 우리의 눈을 열어 만물 위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다만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것만으로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관점으로만 인생에 관한 정의가 가능함을 알게 하여 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은 영원함입니다. 영원함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원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9장 1절에서 12절은 1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절에 사랑이든지 미움이든지 6절에서 약간 번영된 그 반복 구절인 그들의 사랑, 그들의 미움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 여섯 구절의 주제는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죽음에 강조점을 두었는데 마찬가지로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같은 주제로 돌아갔습니다. 11절과 12절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강조점과 조금 달리하여 죽음의 예측 불가능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전도자는 인생이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의 삶이 이득이나 이득만으로 측정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아무도 죽고 난 후 자신이 성취한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생 속에는 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이나 인간관계, 원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수수께끼와 신비한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전도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읽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악불이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전도자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중에 전도자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불균형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깊이 연구하더라도 3장 11절, 7장 14절, 8장 17절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울 뿐이며 2장 17절에서 그는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2장 17절에서 해 아래 하는 일이 그에게는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에서 전도자는 사람이 자신이 힘써 이룬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구절 전도서 1장 14절 2장 11절, 17절, 4장 7절에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자가 바라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저주와 고통으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통이란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폐암을 겪는 그 환우들을 보면 많은 그 원인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담배라고 흔한 원인이 담배라고 알려져 있는데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 폐암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의인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전도자는 우리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벌어진 많은 결과들인 고통, 비극, 죽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4장 1절에서 고통에 관한 한 가지의 예를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파격적이어서 전도자는 오히려 이미 죽은 자들을 칭송하며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아멘. 저주의 또 다른 결과는 전도자를 무겁게 짓누르는 비극적인 상황들입니다. 7장 15절과 8장 14절에서 전도자는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의인이 받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7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하는 악인이 있으니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8장 1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악인들이 모든 번영을 누린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전도자가 관찰한 또 다른 형태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동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맞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마땅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그와는 반대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아멘. 이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최선을 다했고 어떤 선한 행위들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이렇게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후에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삶이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르는 인과관계의 원칙에 맞춰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창세기 3장에서 죽음은 저주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전도자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9장 4절에서 전도자는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모든 사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정도의 고통과 비극을 겪지만 결국엔 모두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2절은 전도자가 이미 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성격이나 동일한 종말,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9장에서 5쌍의 대립된 생각들을 인용함으로써 그 요점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인과 악인, 선한 사람과 죄인 같은 일반적인 대립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색채를 가진 대립점들도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의 대립 구도가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모든 죽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9장 3절 전반부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암. 여기서 그것은 이라는 단어는 1절에서 2절에 표현된 내용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시작절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첫절에 있는 그것이라는 단어는 전도자가 모든 악한 것 중에서 죽음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이를 더 특별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악한 것들도 이것보다 더 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은 9장 3절 후반부에서 악과 광기로 특징지어집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선한 자든 그렇다면 사는 가치가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죽음과 영원함을 염두에 두고 사는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인간의 마음을 절망과 비관으로 구성하는 정할 수 없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불가피성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9장 1절 전반부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귀절보다 앞에 있는 8장 혹은 이전의 몇 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절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8장의 마지막 절, 즉 17절 후반부에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 경험하는 그 일들 중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해프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여기 8장의 마지막 절에서 비록 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은 이 전도자가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끼며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전도서에는 두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서로 얽혀져 나옵니다. 전도자가 언제나 죽음과 불공정함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은 그가 반복하여 언급하는 두 가지 심각한 이슈로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불공정이라는 단어들 대신에 전도자는 3장 19절에서와 같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으로 있는 단어 나 또는 3장 20절에서와 같이 한 곳, 장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죽음을 말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동일한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특징화했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있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말하는
For that which befalleth the sons of man, it is referring to death, befalleth beasts. So as people die, animals die. Even one thing befalleth them. As the one dieth, so dieth the other. So it talks about death. And verse 20, all go unto one place. It talks about death again. All are of the dust, and all turn to dust again.
전도사는 전도서에서 죽음과 그 흙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2장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3장 19절에서 21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들입니다. 4장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에 더 복되다 했으며 5장 15절에서 16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는 일이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8장 8절 전반부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12장 7절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지혜는 죽음과 있습니다. 전도자는 모든 인간이 마주하는 최후 죽음을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중에서 죽음이야말로 가장 악한 것 중에 악이라고 말합니다. 6장 3절 전반부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것입니다.
But not rectified because of death. Because of death, justice has not been served.
Please follow up.
Nonetheless, he repeatedly informs
Please follow
God
up.
will judge because there is a time.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그때가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With his righteousness, the righteous person perishes, and the wicked prevail, despite their wicked deeds.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In our minds, right here, justice requires a life after death and eternity. If anyone has a sense and notion of justice, and does not believe in Jesus.
선도사가 보여주는 모순들이 뚜렷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삶의 문제 해결책으로서 그들이 할 수 있을 때의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Requires the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심지어 대중에게 너무 의롭거나 너무 악한 것은 그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기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까지 공부를 합니다. 전도자는 그의 생각이 자신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까지는 이생 불공정일을 영구화시키고만은 죽음에 대한 어떤 해답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삶이 헛된 것이라는 문제의 생각은
실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영원함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요점입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남아있는 것은 헛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참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전도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영생, 영원이라는 것이 죽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That is the preacher's point. If we disregard the God, then what remains is only that.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반드시 실천하실 것입니다.
Then death and the life,
이제 삶과 죽음과 삶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전도서 안에서의 삶과 죽음이 뚜렷이 대비되어 나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3장에서 전도자는 양극화된 주제를 나열하며 3장의 첫 부분에서 그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죽음과 삶의 대비는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전도자는 여기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은 이들인 삶의 불행을 경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산자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과 삶의 대조는 부정적인 인생관과 긍정적인 인생관 사이의 긴장관계를 형성합니다. 비관적인 인생관은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전도자의 전반적인 주제와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인생관은 2장 24절 말씀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며 다 함께 2장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제공하는 것을 즐기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삶에 대한 전도자의 부정적인 결말은 그가 말하는 삶의 긍정적인 결말과 상충되며 모순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잠시 헷갈렸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깊은 생각 속에서 이러한 상충되는 결말이 조화롭게 하나를 이루며 만나는 접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만일 그러하다면 그리고 죽음으로 얼룩진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자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불공정한 것들이 있음을 동의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으로 그런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그날그날 증명되는 모든 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헛되고 헛된 어떤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줌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연결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is worth noting that chapter 9 verses 7 to 10 connect to the negative view of life, vanity of vanities so far, to the positive view of life by which the preacher teaches us how to live as God's people under the sun now. Would you like to read 7 to 10?
여러분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과 결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할지라도 이유를 찾으시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완벽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함부로 정의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distorted view of their own life. But here,
Please follow up.
We는 전도서 9장의 말씀이 6절까지의 한 문단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단은 9장 1절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로 시작하여 11장 5절 6절에서의 말씀 속에서 세 번 반복되는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2인칭이 사용되었지만 처음과 같은 내용의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동일한 유형의 표현은 9장 1절에서 11장 6절까지의 말씀 속 전체에서 두루 발견됩니다. 9장 5절, 10절, 12절, 10장 10절, 15절, 11장 2절, 5절, 6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삶을 관찰하면서 비참하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역시도 굉장한 부정적인 비유를 보여주었고 또 정말 이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들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최소한으로 해두고 현재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격려하는 외침, 카르페 디엠과 같은 인생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7번 사용되었습니다. 2장 2절에서 26절, 3장 12절에서 13절, 3장 22절, 5장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7절, 19절, 다시 전도서로 가서 8장 15절, 9장 7절에서 10절, 11장 9절에서 12절. 이것의 여섯 번째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구절들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9장 1절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9장 10절에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앞구절의 말씀이 뒤에 따르는 구절의 말씀을 포장지와 같이 감싸며 포함하는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2절과 11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일어나는 일, 이벤트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크레는 NASB에서 운명, 숙명을 뜻하는 fate, 그리고 NIV에서는 destiny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전도자는 9장의 처음 여섯 구절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필연성을 다루었고 이제 7절에서 10절에서의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일련의 명령들로 대응하며 삶을 기념하는 가장 포괄적인 서술로 발전시켰습니다. 7절에서 10절 사이의 네 구절 속에 들어있는 명령법적인 특성들은 이 네 구절을 1절에서 6절의 말씀들과 11절에서 12절의 말씀들로부터 구별시켜줍니다.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배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말씀이며 7절에서 10절은 죽음의 확실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삶을 즐기는 것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은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즐거워하며 기념할 것을 전도자가 명하고 있습니다.
And how strong we are at this present moment of time. And he can come to you and he can catch you. In verses 7 to 10, the preacher
이곳에서 그는 일련의 명령법을 사용하여 인생을 즐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 구절들의 구조를 살펴보시고요. 7절에는 가라, 먹으라, 마시라 라는 세 가지 명령과 함께 모모이기 때문에 라고 끝이 나는 인과절이 따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속에도 역시 희게하라,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즐거이 살아라 라는 세 가지 명령들과 함께 역시 이유를 보여주는 인과절이 따랐습니다. 10절에서는 모모를 할지어다 라는 하나의 명령과 함께 모모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뒤따랐습니다. 7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참 기쁘시죠? 첫 번째 명령인 가라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이 전도자는 먹고 마시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은 이전에 네 개의 구절들인 2장 24절, 3장 13절, 5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8장 15절에서 공고되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외에 빵, 레헴, 포도주, 야인, 이 두 가지 것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명사인 레헴은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곡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야인인 포도주는 노동자 계층, 역대하 2장 10절에서 15절을 참조하시고 그 노동자 계층과 지도자 계층, 느헤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을 참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야인인 포도주는 노동자 계층과 지도자 계층 모두 식사와 함께 곁들여졌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다른 구약 성경 구절들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사무엘상 16장 20절에서 25절, 그리고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포도주와 빵은 사람의 마음을 힘입고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뭐뭐 때문에 또는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 4는 앞에 명령에 대한 근거 혹은 이유를 제공하는 절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받으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승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시는 것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의미 있다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받으시기 때문이라 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신
해의
결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다른 즐거움에 대한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 역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강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삶의 즐거움을 권하는 명령들은 즐기는 삶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과 3장 13절 그리고 8장 15절을 보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3장 22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자의 삶 속에서 정해주시는 그의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자신의 부와 재산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10장, 11장 9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권하면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고 말하며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모두 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9장 7절에 이제라고 번역된 부사 케바르는 이미 벌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요 번역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도서에서 9번 사용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전에 이미 승인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단어 케바르는 1장 10절, 2장 12절과 16절, 3장 15절에서 2번, 4장 2절, 6장 10절, 그리고 9장 6절과 7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삶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일을 승인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이미 명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즐거움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일들을, 너의 일들을 히브리어로 마세이카의 너의라는 단어는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이것은 이 구절 앞부분의 세 가지 명령 속에 너의 길, 내 빵, 그리고 내 포도주와 일치합니다. 이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들은 더욱더 명백하게 언급되어졌는데 2장 26절과 7장 2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8장 12절과 12장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9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 의인들, 지혜로운 자들, 선하고 정결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심판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알고서 삶의 즐거움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을 알므로써 현명하게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로 8절과 9절에서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8절과 9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라. 여기서 희다라는 단어는 밝음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델리치는 흰옷은 애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검은색 옷과는 대조적이며 따라서 행복한 기분의 표현 제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 구절의 부사 항상 히브리어로 백홀 에트이 쓰인 의미는 신자들이 가능할 때마다 이 삶을 즐겨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인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 고대 근동에서는 불볕 더위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름 시편 45편에서와 같이 즐거움이나 나타내는 곳에서도 기름과 연관지어 표현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
To start with the antecedent of he in verse 9 when he says he had given
you. 그분은 하나.
So you are
다시 한번 더 강력한 하나님 중심적 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절은 결혼이 모든 측면에서 완벽히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분명한 확언입니다. 결혼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답답한 방 안에 상쾌한 공기, 부서진 세상에서의 안락과 평화, 그리고 더덥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의 안정과 안정과 같습니다. 구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내게 주신 모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전도자가 삶의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고 헛된 것이라고 반복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어 보이는 삶 한가운데서의 즐거움의 샘물이 바로 축복받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결혼 생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We are to live wholeheartedly in verse 10.
10절에는 오직 하라라는 하나의 명령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그것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승인하신 이 삶 속에서의 그 활동을 온마음을 다하여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이나 비관론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절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7절에서 이미 보았던 것 같은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손 그리고 얻는다라는 말은 누군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6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행하고 즐거워하도록 유도하신 그 특별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10절의 마지막 절반이 암시하듯이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도자 역시 타락 후 저주받은 세상에 살았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삶에 대하여 냉소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의 후반부에는 열정적인 삶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으로 인도합니다. 이 지사상에서의 삶의 네 가지 측면 1. 계획, 지식, 그리고 지혜는 죽음으로 인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삶을 즐길 수 있고 상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세울 기회도 가지고 있는 반면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지상의 혜택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글라인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선물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전도자는 죽음의 상태를 진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의 동기로 사용하며 강조하였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대하라고 단언하며 권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무적인 구절에서도 10절 후반부의 죽음에 대한 암시와 함께 저주의 영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역시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한 가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그의 탐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관찰하며 모든 것이 그 마지막은 허망하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그의 면밀한 관찰을 통해 전도자는 타락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는 인생을 즐기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의 삶 속에서의 허무함과 삶의 즐거움 두 가지 모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거역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저주하셨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 인간과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자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신학으로 7절에서 9절에서 삶에서 즐길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슬퍼할 수는 있어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쁜 순간에도 다가올지 모를 어려움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기쁨과 어려움의 경험 모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은 죽음으로 인해 제한되고 죽음은 모든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동시에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고 공의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매 순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